자, 안녕하십니까. 3월의 마지막 주를 방송으로 시작합니다. 인디라 팟캐스트입니다. 자, 이 음악이 어떤 음악이냐면, 아, 이번에, 뭐, 저희가 1회 때도 소개를 드렸는데, 인디게임, 뭐, 1회 때도 소개를 드렸는데, 그, 무한의 계단이라고, 요번에 100만 다운로드를 넘으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펫으로, 뭐, 강아지라든지, 뭐, 고양이 같은 업데이트도 이번에 새로 시작을 해서, 오늘은 요 음악으로 갔다가, 이, 굉장히 약간 뽕짝스러우면서도 이제 흥겨운 기분으로 오늘은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자, 다들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모여서 오늘 또 방송을 하게 된대요. 자, 소개 부탁드릴까요?
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살고 있는 김동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저는 이제 부산 게임 아카데미에서 학생을 가르치고 있는 김성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핸드메이드 게임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김종화라고 합니다. 게임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지난주엔 대만 여행으로 빠져서 다시 복귀하게 된 권경렬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디라 팟캐스트의 진행을 맡고 있는 나케 엔터테인먼트의 강균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주 인디라 팟캐스트는 또 2주 만에 다시 여러분들이 또 뭉쳤습니다. 각자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고. 자, 김성환 교수님도 이번에 뭐 서울에도 갔다 오셨고, 공경률 교수님은 뭐 대만에도 갔다 오셨고, 김동현 양은 학업에 바쁘시고, 김종화 씨는 개발하느라 바쁘시고, 저도 물론 뭐 오프라인 행사라든지 뭐 게임 개발도 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들 바쁘시고, 저희 이종성 PD님도 매우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또 주말에 또 열심히 엔지니어링을 하고 계십니다. 자, 국내 소식 알려주시죠. 곧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제가 국내 소식 몇 가지 준비했습니다. 뭐, 대단한 소식은 아닌데, 3월 25일 날, 수요일 날, 이제, 우리 인디라 부산 지역 3월 정기 모임이 있었어요. 근데 마침 그 같은 날, 수요일이었죠. 서울 경기 지역 팟캐스트 방송 첫 녹음이 있었어요, 스튜디오. 예. 앞으로 이제, 그, 인디라 S라는 이름으로 이제 저희하고 번갈아가면서 이제 팟캐스트 방송을 할 텐데, 이번 첫 회는, 게임 엔진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거의 네. 취재 같은 것도 나오셨더라고요. 다들 사진도 네. 찍히시고,
주제가 무겁네요,
바로.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는 이렇게 언론에 전혀 보도가
안 모르겠어. 아, 우리 그냥. 네.
역시 서울에서 하니까.
그리고 그때 네. 모임 때 보드게임 정의권 씨, 정의권 대표님 모임도 있었고요.
부산에서 뭐 네. 인디라 모임 있을 때 같이 보드게임 모임도 했었고요. 네,
보드게임 모임도 같이 했었죠.
저희가 네. 대충 연대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또 3월 27일 날 그 게임인 연대 등이 이제 주최한 게임은 정치다라는 좀 도발적인 제목의 토론회가 있었어요. 제가 거기 이제 패널로 나가게 돼가지고 뭐 인디게임 개발자의 입장에서 발언을 하긴 했는데 또 이렇게 유저들한테 욕먹기 좋은 그런 포지션이
일단 저희는 진중근 씨가 네. 나왔다는 데서 매우 큰 관심을 갖고 있었고요. 언제나 뭐 정치 관련된 멘트를 하게 되면 진중근 씨가 등장하면 저희는 관심을 갖게 되거든요. 뭐 여성 관련 얘기도 있었고 옛날에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어떤 주제였죠?
마침 우리가 이제 지난번 회차에서 우리가 사회 때 언급했던 내용이어서 이제 그 확률형 아이템 문제, 그거 관련해서 이제 그 규제 법안 발의가 있어가지고 그걸 주요 주제로 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논의하는 거였고.
패널도 굉장히 많이, 방청객도 많이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놀랐어요. 큰 장소였는데 한 100명 넘게 온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방송국에서 미리 알았으면
토론회 한 3시간 정도 했거든요. 3시간 정도 했는데도 중간에 빠져나간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거의 없었어요.
정말 치열했나 봐요, 토론이.
아니, 이게 좀 문제가 뭐냐면 이제 우리가 지난번 방송에서 이제 우리끼리도 논의를 했었지만 이게 업계하고 또 유저들 입장이 또 첨예하게 대립되는 또 주제고.
그렇죠.
이제 저희는 이제 업계 쪽에 있지만 또 이제 주로 그 패널 나온 분들이 대부분 이제 또 교수님들이고 하다 보니까 약간 좀 더 약간 제3자적인 입장에서.
그러니까 찬성이냐 반대냐의 의견만이 아니라 또 다른 의견이 있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또 업계 쪽에서 이제 질타할 부분 질타하고 뭐, 그 다음에 이제 또 정부 쪽에는, 정부나 정치권 쪽에는 또 무리한 규제가 되면 안 된다는 쪽으로 이제 우려를 표명하게 됐고, 예.
그러니까 게임 웹진 쪽에서도 많이 와서 뭐 실시간으로 기사도 쭉쭉 올라왔었고, 예. 댓글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막 이슈가 많이 됐었고, 김성 교수님이 욕도 많이 먹더라고요.
결국 또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아이고, 많이 드셨어요. 아니, 제가 그, 봤을 땐.
그 자리에 K-아이디어가 나왔으면 K-아이디어가 할 얘기인데, 뭐 없어가지고 제가 조금 약간 언급을 한 건데.
대신 장수하실 거예요.
근데 헤드라인 뉴스 정도만 딱 읽어보면 거의. 그렇죠. 뭐 유저들이 막 기성 교수님을 욕하는데 깊이 들어가면 또 좀 더 생각해 볼 문제라고 이렇게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렇죠.
원래 이제 사람들이 잘 안 읽어보고 그냥 제목만 보고. 네, 그죠? 네, 대충 보고는 욕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의견이 반반 또 갈리게 되는. 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런 분쟁이 생기게 되면 괜찮다고 봐요. 왜냐면 또 다른 논의가 또 연계돼서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정치권에서도 좀 더 관심을 갖고 관심을 가질 만한 내용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렇죠.
일단 이번에는 정치권이나 언론에서는 전혀 참여가 없었지 않습니까?
아니 의뢰는 했는데 이제 네. 뭐 아무래도 이제 고사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일단 진중호 씨가 네. 나와서
네, 그런 것도
그런 걸 있을 수도 있고요. 아 네. 너무 좋아합니다. 팬입니다.
그 아무튼 이제 사실 확률형 아이템에 관해서는 우리 인디 게임 개발자들도 별로 안 좋아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네. 아, 거기서 좀, 진중호 씨랑 좀, 인맥을 쌓으셔가지고, 다음에 여기도 좀 초대할 수 있도록.
아니, 근데 이제 그.
명함이라도 받아두시죠.
그게, 딱 그, 토론하기 직전에 딱 나타나셔가지고는 뭐, 어떻게 인사할 새도 없이 그냥 바로 토론하고, 끝나고 나서 좀 인사를 드려야 했지만, 끝나자마자 또 바로 가셨어요.
저, 그래가지고 지스타 때도 부산역에서 잠깐 만나가지고, 10초 만에 사진 찍고 보내드렸어요.
워낙 바쁘신 분이라가지고. 네. 어쨌든, 뭐, 저희 입장에서는 고마운 게 뭐냐면, 좀, 진중권 교수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막 깊숙하게 알고 있는 주제는 아니거든요.
그렇게 하죠.
그런데도 네. 불구하고 이제 막 나오셔가지고.
근데 일단은 네. 정부 쪽에 제재 관련된 문제를 토론하다 보니까, 네. 국내에서 정부의 제재라는 게 거의 제대로 된 실효성을 가진 게 없고, 워낙 폐단이 많이 발생해서, 일단 그분의 말씀도 거의 비판적인 내용이 많았었죠. 뭐, 새마을운동 게임에 그렇죠. 대한 거라든지.
됐든 그냥. 바로 까시더라고요.
아니, 솔직하게 그래요. 지금 네. IT 세대 스마트폰 지구 교육받고 어렸을 때 뭐 3살, 4살부터 이런 세대한테 새마을운동은 좀 무리수죠. 솔직하게 말해서.
그게 예를 들어서 뭐 완전히 정부가 100% 완전 지원해서 만들려면 모르는데 이제 그게 정부가 100% 지원한 게 아니고 정부 70% 그다음에 이제 그 해당 개발사가 예. 30%인데 사실은 회사 입장에서는 그런 게임 만들었을 때 팔릴 만한 게임이면 뭐 새마을 운동 아니라 무슨 운동이라도 막 뛰어도 사죠.
그 전에 그 신발 던지기 게임이라든지 오뎅 예, 먹기 게임 그런 그렇죠. 류 아닙니까 솔직히?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죠. 참.
자존심 상했습니다.
예, 아주. 예.
예. 그런 거는 웬만하면 그 업계 분들이랑 좀 상의를 해보고 정책을 뭐 펴든지 너무 동떨어진 내용 아닙니까 솔직히?
그렇죠.
반감을 가지만한 내용이고.
아니면 좀 정부 관련해서 홍보적인 내용을 하더라도 얼마든지 그 게임하기 좋은 것들이 더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법률 자문 게임이라든지 뭐 거리 청소 게임이라든지 뭐 그런 게 다양한 게 있는데 굳이 그걸 새마을 운동에 빗대기는 좀 그런 것 같고 시대적으로 굉장히 무리수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뭐 기능성 게임 같은 경우에도 보면 뭐 알다시피 그 탄소 배출량 줄이기 게임이라든지 뭐
그런, 네, 그런, 것도,
그런 거 좋죠. 예, 네, 뭐.
홍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은 별로 생각을 없이 나와서
지금 김동현 양은 네. 어떠세요?
근데 거리 치우기 운동? 이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청소하는 게임. 이렇게 사사하게 청소를 할 수도 있고 말이죠.
그 핸드폰이나 컴퓨터를 벗어나서도 예전에 동영상을 보니까 그 계단을 올라갈 때 피아노 글 만들어서 맞아요. 한다든지 이렇게 운동 증진이라든지 이런 것도 상당히 좋은 것들도 많은데 항상 PC 안에서 스마트폰 안에서 새마을 운동이랑 접목시키려니까 안 되는 것들이 있죠.
근데 토론을 보니까 무슨 게이미피케이션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그거 뭐죠?
이제 그 게임의 어떤 게임을 일상생활의 어떤 걸 잘하기 위해서 활용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그날 주제는 이제 정치에 대한 또 게이미피케이션, 게임화라고 우리는 몰라 번역할 수 있는데 그 얘기도 언급이 됐고 이제 그 부분 발제는 또 진중훈 교수님 맡으셨는데 그래서 저도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게 뭐냐면, 이게 자칫 게임이 잘못 활용됐을 경우에는 오히려 저기 사람들을 억제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게임을 도구화한다는 얘기가 일단 나오더라고요. 그게 도구가 칼로서 뭐 요리를 할 수도 있지만 그렇죠, 사람을 맞아요. 죽일 수도 있고 불 같은 걸로 뭐 불을 지를 수도 있지만 요리를 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이제 게임에서 우리가 이제 어떤 목적을 달 게임 내에서 필요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포인트를 얻는다든지 그다음에 뭐 레벨을 올린다든지 이런 활동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내가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그걸 할 때는 그게 정말 게임이고 놀이가 되는데 만약에 그게 그런 게임의 시스템이 일상의 어떤 일을 갖다가 이제 강제하기 위해서 사용된다 그러면 그건 전혀 게임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 억압의 수단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어머니 저희가 항상 게임이 좋다고 얘기한 거는 저희들은 게임을 좋은 쪽으로 사용할 수 있다. 뭐 교육적이라든지 뭐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일면에서는 안 좋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돈벌이라든지 뭐 좀 더 뭐 사람들을 뭐 세뇌한다든지 말이죠.
돈벌이는 나쁜 게 아니죠.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게임의 본질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 게임의 그 형식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뭐 게임이 이런 모습을 갖추고 있으니까 이제 게임에 대한 심이라는 것도 게임이 가진 어떤 형식만 가지고 심이라는데 사실은 형식이 게임을 결정하는 게 아니고 그 게임에 대해서 가지는 태도와 마음 자세가 진정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레벨 올리기도 게임에서 내가 즐겨서 그냥 하면 그 좋은 놀이가 되지만 이제 실제 현실 세계에서 너 레벨 얼마까지 올려야 돼? 안 올리면 뭐 예를 들어서 해고야 그렇게 되면 그거는 전혀 게임이 그렇죠? 아니죠.
게임이 아니라 일이죠.
일이죠. 네.
뭐 일이죠. 소위 말하는 온라인 게임 작업장이라는 것도 있기도 하고 그런 거 나쁜 쪽으로 자꾸 사용하게 된 거기도 하고 인력 노동을 뭐 저가로 착취해서 더 많은 돈을 버는
그렇죠. 보통 돈을 쓰는 게 노는 거지 돈을 버는 거는 노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돈 네. 게임을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어머니. 네. 그래서 사고 팔고 뭐 다시 재매매를 한다든지 이런 데서 자꾸 부정적이거나 이제 법을 어기는 쪽으로 이제 일이 자꾸 커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인디게임 개발자들은 바로 그 게임이 가진 본질에 충실하려는 사람들이 나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물론 인디게임 개발자도 돈을 잘 벌어야 되긴 하겠지만 돈 버는 것 자체가 목적이 돼서 게임을 수단으로 활용한다든지 그건 아니죠.
예. 요 뉴스는 이렇게 하기라고 다음 예. 뉴스 또 소개해 주시죠.
예. 다음 국내 뉴스는 뭐 그런 정도 해서 일단 됐고요.
각자 다른 분은 뭐 소개 없습니까? 제가 하나 또 해도 되는데. 네. 우리가 지킬 고향이라는 게임이 있어요. 요번에
고향씨 네. 게임 아닌가요?
고향씨 게임 아니에요. 근데 저는 유머 삼아서 이제 고향시 시민들이 즐겨야 될 고향이 애호가들의 게임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아 세상에 그 루리앱이라고 하는 비디오 게임 커뮤니티에 게시판이 생겼어요.
누구였네요?
예. 우리의 박병욱 대표님이 또 이 게임 컨택 하는 데는 굉장히 선견지명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어허.
그래서 그럼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우리가 지킬 고향 게시판. 축하드립니다. 아무튼 거기서 고양이 애호가 분들의 많은 게임 사랑이 있길 바라고요.
고양이
그게 실제로 재밌더라고요. 그 수백 종류의 고양이를 키울 수 있어요.
어허.
예.
귀엽다.
그래서 고양이 좋아하신 분들은 우리가 지킬 고향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저는 폰에서 안 돌아갑니다.
그리고 요거 다 언급하면 좋겠네요. 한국 독립 게임 마당이라고 이제 그 국내 인디 게임도 소개해 주는 사이트가 있어요. 예. 그 사이트가 이제 좀 인디 게임 많이 알리고 있어서 애를 쓰는데 네이버 오픈캐스트 구독자가 1000명을 돌파했다고 그러네요. 그래도 이제 뭐 아주 많은 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국내 인디 게임들이 일반 사람들한테 좀 많이 알려지는
거기 코니 아마란트도 올라가 있어요.
제 게임도 와드와드 펭귄도 있고. 국내 소식이라고 하면 네이버 메인에 올라간다는 게 굉장히 그렇죠. 큰.
제일 국내 제일 큰 포탈이기 때문에 예 그런 소식 있고.
해외 소식은 어떻습니까?
예 해외 소식 제가 좀 지난번 우리가 뭐 IGF 인디케이드 뭐 팍시스트 같은 거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3월 중에 뭐 이런저런 많은 인디 게임 관련 페스티벌들이 있었어요. 저도 잘 모르는 건데. SXSW라는 또 이렇게 뭐 전시회 같은 게 있는데 뭐 필름하고 뮤직 쪽에 이렇게 주로 하다가 이제 인터랙티브 부문도 있어가지고 이게 이제 게임 부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13일부터 22일까지 꽤 길게 열리는데 그 중에서 13일에서 17일까지 3월 13일에서 17일까지는 인터랙티브 부문 저기 이제 여기가 이제 게임이죠. 뭐 여기에 대한 전시회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몰랐던 건데. 캐나다 몬트리올에서도 인디게임 페스티벌이 3월 27일 날 있었네요. 바로 엊그제 있었네요. 네. 27일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소식은 이제 IGF 차이나 출품작 접수가 이제 시작됐어요. 그래서 7월 20일이 마감이고요. 여기는 접수비가 없어요. 접수비 없기 때문에 인디 게임 개발한 게 있으면 무조건 여기 출품이다 하세요.
중국에 한 번도 안 가봐가지고. 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IGF가 GDC 연계행사인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IGF 차이나도 GDC 차이나에 이제 연계행사를 열리고요. GDC 차이나는 10월 25일에서 27일간 27일 고 3일 동안 이제 중국 상하이에서 열립니다. 예.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도 국내 이제 인디 게임 개발자들이 IGF 뭐 출품해서 이제 그 최종 후보자까지 올라간 케이스들이 여러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도 좀 많이들 출품을 해서 좀 좋은 소식이 왔으면 좋겠네요.
중국 가고 싶으시죠? 김동현. 네. 어때요? 같이 가서 중국에서 방송하는 거 어떻습니까?
아, 완전 좋습니다. 아,
일본에서도 우리 단체로 가서 한번 방송 같이 하고 괜찮잖아요. 그렇죠, 현지에서. 네. 야, 이런 거 한번 준비해 보시죠. 제가 급격하게 떠올랐습니다.
지금. 야, 그리고 또 인디케이드 출품작 접수 마감이 5월 1일이에요. 5월 1일이 1차 마감이고, 이게 또 특이한데, 6월 1일이 또 2차 마감이 있어요. 근데 이제, 2차 마감 때, 6월 1일까지 마감 때까지 내게 되면, 이제, 차지가 좀 더 붙어요. 여기는 이제 접수비가 있어요. 100불 정도 접수비가 있고요. 예. 여기는 이제, 그럼 언제 열리냐면, 이제, 10월 22일에서 25일까지, 캘리포니아에 있는 컬버 시티에서 열립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가까이 와 있는 또 인디 게임 아니고 이제 게임 전시회가 이제 E3 쇼가 지금 6월 달에 있는데 6월 달에 그 E3 쇼 내에서 인디케이드 쇼케이스가 또 있어요. 이제 인디케이드에서 이제 선정한 몇몇 작품들을 갖다 이렇게 E3 쇼 장에서 이제 전시하는
거. 역시 인디 게임이 파도다 예. 보니까 역시 빠질 수가 없죠. 게임쇼
전 세계적으로도 예. 이제 다 올라가네요. 인디 게임.
우리나라 인디 게임 중에서는 예전에 이제 박선영 씨가 만들었던 저기 6180 더문 이런 게임들이 쇼케이스에 나왔어요.
공튀기는 게임.
예, 그 게임. 예. 예, 맞아요.
이거 또 인디케이드 접수를 빨리 할수록 여기 또 올라갈 가능성이 그렇죠. 높아져요. 미리 게임을 봐놓고 전시작을 뽑아야 하기 때문에
김종환 씨도 한번 올리셨나요? 지금
저 네, 6180 선용님이 전시할 때 그때 스페이스 마에스트로라고
스페이스 마에스트로
USC 졸업작품을 거기다 전시해서
다 국제적인 분입니다.
키넥트 게임이요?
키넥트 인터랙티브 게임 아트라고 하죠. 게임은 아니에요.
제가 몰랐었는데 어우 김종환 씨 처음에 몰랐을 때는 룸즈에 대해서만 제가 작년에 도쿄 인디게임 페스티벌 그 얘기만 알았었거든요. 네. 기사 검색해가지고 그러다가 본인이 스페이스 마이스트로 말씀하시길래 깜짝 놀랐어요. 아니 키넥트의 그 유명한 게임을
네? 그럴 리가.
네, 그래서 깜짝 놀랐다. 예, 역시
이제 김종환 씨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이거 좀 이따 본격적으로 소개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E3 쇼 내에 이제 인디게임 전시회가 이제 인디케이드 쇼케이스만 있는 줄 알았는데 또 하나 더 있더라고요. 이제 좀 특이한 게 인디즈 크래시 E3.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이제 알게 된 계기는 저한테 이메일이 왔더라고요. 내용인 것은 이제 뭐 그럴 일 없겠지만 와들와들 팽이들 같은 이런 인디게임들이 E3 전시회에 많이 선보이면 좋겠다면서 서툴하고 이제 그 자기들이 이제 그 E3 쇼에 이제 E3 쇼라는 거는 뭐 우리 알고 있긴 이제 정말 이제 AAA급 이런
그렇죠.
이런 대작들. 게임들이 대작들이 막 전시되는 곳인데 거기에도 이제 인디 게임들이 많이 전시됐으면 바라면서 이제 자기들이 이제 힘을 합쳐 가지고 이렇게 이제 게임 언론들하고 해서 최대한 좀 인디 게임들이 소개되는 그런 자리를 마련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킥스타트에서 모금을 또 하고 있어 가지고 뭐 큰 액수는 아니다. 4,000불 목표액이니까. 네. 그래서 이제 뭐 좀 친구들한테 연락 알려가지고 킥스타트 모금에 좀 참여해달라. 뭐 그런 이메일이 왔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한 2013년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인디게임들 한 10작품씩 이렇게 계속 소개하는 활동을 해왔대요. 그래서 야, 이런 것도 있구나. 그래서, 물론 저는 돈이 없어가지고 여기에 이제 킥스타트에 그걸 하진 않는데 일단 모금액은 돌파했더라고요. 목표액은 돌파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마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몬트리올도 있고 뭐 미국도 있고 뭐 중국도 있고 여러 곳에 다 있는데 아직 우리나라에 없네요.
네, 저희도 이제 준비를 본격적으로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남들 하는데 우리는 못할 소냐 뭐 거의 그렇기도 하고
전혀 없지 않았고 이제 작년에 사실은 OI라고 여기 네. 이제 당사자 계신데 있었죠. 나중에 좀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거의 네. 좀 스포트라이트 좀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뭐 그거는 뭐 나쁠 거 없잖아요.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스포트라이트 받는 거.
네, 물론 좋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 스타 개발자 좋아합니다. 왜냐면, 아니, 연예인들도 스포트라이트 못 받아가지고, 막, 레드카펫에서 막 벗고 나오고, 막 구르고 그러는데, 아니, 그게 뭐가 잘못된 거야?
아, 그죠? 구르는 것도 의도적으로 하는 거야.
의도적으로 막 넘어지는, 옷이 막 비치면서, 그런 것도 있어, 그래야, 실제로 있기 때문에.
그래야 다진이라도 네. 한 번 더 나오죠.
네, 한 번 더 나오기 때문에.
아, 전혀 몰랐네요. 네,
저희들도, 네. 뭐, 대형 게임들 사이에서 좀 더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필요도 있고, 그 다음에 게임쇼, 저희나, 뭐, 한국에서도 엄연히 지스타를 하기 때문에 같이 가자고요.
해외에만 스타 개발자들이 있잖아요.
네.
아, 그러고 보니까 해외 뭐, 게임 전시회나 뭐, 해외 게임쇼 같은데 다녀오신 분들이 있나요?
일본 여행은 가끔씩 가는데, 가본 적은 없습니다.
동경 게임쇼를 갔다 왔어요.
동경 게임쇼 다녀오셨고
저도 그때 갔었어요.
아, 예. 네. 동현이 형은 어떠세요?
저는 다녀본 적이 없습니다.
요번에 인디라 팟캐스트에서 단체 현장 방송을 하자니까요. 그래가지고 일본, 그 다음에 중국, 그 다음에 미국, 그리고 E3까지. 자, 요거 한번 추진해 보시죠, 김상민 교수님.
아, 사실 이제 게임 개발자라면 조금 무리가 되더라도 뭐 좀 해외 게임쇼도 한 번쯤은 꼭 다녀오는 게 좋아요. 뭐.
아니, 이런 거는 가서 저희가 리포팅도 하고 거기서 방송, 현장 방송도 하고
아니,
좋을 것 같거든요.
제일 좋은 거는 이런 해외 전시회 출품해가지고 후보작이 되면 일단 그 전시회 비용은 안 들어요. 대신 이제 가서 이렇게 비행기 싹스 이런 건 본인 부담인데 만약에 후보작 됐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그냥 저기 크라우드 펀딩 받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럼요, 한국 분들
그런 거 뭐, 도와줄 것 같아요.
예, 예.
한국 분들이 게임 출품하면 그 소식 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낸 세금으로 저희가 지원 받아가지고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후보장만 올라가도 이렇게 예. 가는 걸 이렇게 좀 지원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죠.
예. 후보장이면 초청받기 때문에
부탁드립니다. 예. 김종환님. 우리 같이 가서 할 수 있도록.
아니, 이제.
아니, 이번 동경게임도 정부 지원이 반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인디게임 페스티벌도. 예.
그래가지고, 아, 경비가 역시 문제가 되긴 하는데, 저희들이 방송도 앞으로 열심히 하고, 고정방송이기 때문에, 뭐, 여러가지 정부 현안에 대해서 저희가 홍보를 해드릴 수도 있는 거고요. 지원에 그렇죠. 대해서. 그러니까, 저희는 전도사로서, 인디게임의 전도사로서, 게임업계의 전도사로서, 예. 사명을 가지고 있지만, 지원도 받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그, 동경 인디게임 페스티벌은 저만 가나요, 여기서?
꼭 지원을 받아서 갈 수 있기를.
예. 예
다 같이 아, 지원을 받아서 갈 수 있기를. 예, 요 팀이.
예.
그래서 현장에서 방송할 수 있을 그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 뭐, 우리 중에 누가 좀 대박이 나가지고.
비용을 대주면 좋은데 말이죠.
제일 좋죠.
아니, 솔직히 이런 거는 괜찮잖아요. 예. 그죠? 예. 예. 방송으로서. 자, 다음 소식.
네, 뭐, 그 정도로 해서.
김동현, 다음 소식 있나요?
아니요, 없습니다.
아, 오늘 감기가 걸리셨네요. 아, 마스크를 끼고 계셔가지고.
네.
자, 한마디 하시죠. 여러분, 감기 조심하십시오. 봄 감기가 매우 지독하다고 합니다. 뭐, 저도 알레르기가 있지만은, 알러지라고 그러나요? 예, 봄철에는 면역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따뜻한 물이라든지, 옷을 입고 벗을 수 있는, 뭐, 얇은 옷을 여러 개 따로 들고 다닌다든지, 날씨 변화에 유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야지 건강한 신체를 가지고 이제 개발도 열심히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제 제가 해운대를 갔었는데, 집 앞에선 따뜻했는데, 해운대 도착하니까 춥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제가 이발을 하러 갔는데요. 그 등산객도 있잖아요. 등산복 입고 땀 흘리면서 올라가고 있어, 다들 산에.
근데 산 위에 올라가면 또 춥잖아요.
역시 예. 너무나 포근하고 예. 복근도 활짝 피었고요. 예. 지금 매우 좋은 시기입니다. 그런 시기에 저희가 이렇게 주말에 여기 스튜디오 모여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벚꽃을 보려고 자전거를 타려고 하다가 못 가고 여기 왔죠, 지금.
자, 그럼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초대 손님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정은님 소개 한번 해주시죠. 본인이 직접 해주신 게, 이 방송은 본인이 네. 소개하는 게 제일 좋아요.
네, 아까 뭐 말씀드렸듯이 핸드메이드 게임이라는 이름으로 2008년부터 룸즈라는 퍼즐 게임을 만들었었고요. 그 룸즈 더 메인 빌딩이라고 나왔었죠. 그리고 그게 닌텐도 DS랑 Wii랑 PC 맥으로 출시를 했었고, 당시 IGF 학생 때 만들었던 그 룸즈 학생부 버전이 IGF의 학생부에서 뭐 수상해서 2007년 GDC에서 전시를 하기도 했었고요. 그 이후에는 미국의 LA에 있는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라고 남가주 대학교의 Interactive Media Division이라는 대학원에 진학을 했어요.
이야.
거기가 가장 알려진, 거기서 나온 가장 알려진 팀이 그 백게임 컴퍼니.
게임에 대한 애정이 상당하시네요. 게임을 위해 공부하러 유학을 가신.
그런데 막힘없이 술술 나오는 거 보니 준비를 많이 하셨네요. 오늘 대사를.
아, 저기 그 스페이스 마이스트로가 이제 거기 유학 시절에 개발한 게임이죠.
네, 네. 네. 그때 졸업 테스트 네. 프로젝트였고요. 계속 말하시죠.
사실은 처음 이제 김종환님 게임을 본 거는 더 옛날 것 같아요. 저기 이제 그 아마 본인 대학 시절에 개발했던 뭐 게임을 룸즈인데 그게 아마 초기작이 아마 어디 전시됐었죠? 국내 인디 게임 아마 아마추어미 인디 게임 공모전 옛날에 있었죠. 지금 네. 없었는데 거기에서 대상 받지 않았나요?
네, 네
대상을 받았어요.
지금 공모전 같은 거 다 사라졌나요?
다 없었어요.
아, 왜 없어졌죠?
그게 말이죠. 그게 원래 정부 주도로 이루어진 이제 공모전이다 보니까 정부 예산이 뭐 이렇게 뭐 끌어들이니까
그게 무슨 협회 같은 게 생겨가지고 뭐 그런 걸 했었던 거군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유념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뭐 인디 게임 개발자들이 좀 자발적으로 해서 어떤 시작된 그런 공모전이었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좀 추가적인 좀 지원을 받은 형태였다면 모르는데 그렇다기보다는 이제 좀 정부 주도로 이렇게 좀 만들어진 공모전이다 보니까 물론 그래도 이제 그 있었던 기간 동안은 굉장히 좋은 역할을 많이 했어요. 국내에 이제 이런 인디 게임들을 발굴해내는 아주 좋은 역할을 했는데 아다시피 이제 그게 뭐 좀 정권이 바뀌고 뭐 이러다 보니까 뭐 해당 부처가 뭐 이렇게 통합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뭐 이제 비용 절감인지 뭔지 몰라가지고 이제 아예 그냥 그 예산이 다 끊어져 버리니까 그냥 그냥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그냥 예산 없으니까 뭐 필요 없으니까 없앤다 이렇게 생각하지 모르지만 이 사람들 이제 국내 인디 게임계에서 본다면 이게 꽤 오랫동안 이제 국내 인디 게임의 어떤 그 데뷔장 역할을 했는데 그게 맥이 끊어져 버렸다는 거죠.
그게 언제 끊어졌었죠?
그게 벌써 한 3년쯤 됐어요. 이제 예.
이 저희가 게임 업계가 박해를 받기 시작하는 그 정도 수준이네요. 거의
비슷한 시기하고 예. 네,
비슷해도 2012년
저도 2002년에 그런 아니, 공모전을 해서 우수상을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예.
2012년이 그 셧다운제라든지 그 각종 여러 가지 게임 규제 법안이 우후죽순으로 나오던 게임 업계에서
가장 탄압이 심한
그러니까 때였죠. 정부 내에서도 이제 뭐 게임이란 단어 자체의 어떤 아주 그냥
나쁜 이미지, 부정적 이미지를 계속해서 심어줬었던 시기죠. 2012년이. 그래서 그거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공모전을 빨리 다시 부활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다행스러운 게 이제 작년에 이제 OOI라고 Out of Index라고 실험 게임 페스티벌 이제 국제적인 또 인디 게임 공모전이 있었어요. 이제 바로 여기 계신 김종환님하고 몇 분들이 이제 힘을 합쳐가지고 뭐 힘들게 준비하셔가지고 일단 첫 텐데 굉장히 인상 깊은 게임들을 많이 접할 수 있었고 이제 그런 공모전이 더 발전되고 뭐 더 이렇게 규모도 더 확대되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예전에 네. 공모전이 이제 스타 개발자를 만들었고 그리고 그런 분들이 이제 계속 게임 좋은 게임을 만들어서 뭐 인디 게임 페스티벌이나 이런 데서도 상도 받고 그렇게 되는 가운데 현재 공모전의 맥맥이 끊겼다라는 네. 얘기죠.
그래서 안 그래도 이제 OI를 갖다 이렇게 준비하셨던 분 중에 한 분이기 때문에 좀 OI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어떻게
자랑을 좀 해주시고.
네, OI는 Out of Index라는 약자고요. Out of Index는 뭔가 프로그래밍 뭐 게임을 만들다 보면 뭔가 배열의 길이를 벗어난 영역을 참여할 때 나는 에러
튀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기존의 영역에 잡히지 않은 새로운 것 기발함이라는 것 뜻을 내포하는 타이틀이고 저희가 이게
기발함 같은 네. 의미네요.
예, 저는 이제 그 IGF의
버그 중 하나예요.
누오보라고 왜 있잖아요. 누오보는 네. 새로운, 네, 새로운 아주 독특하고 새로운.
그 이 행사는 저랑 박선영 터틀그림의 박선영님이랑 전재우님이랑 이렇게 세 명이서 작년에 시작한 실험적인 게임 페스티벌이고요. 저희가 딱 이렇게 이거를 인디게임 페스티벌이라고 생각하고 한 건 아니에요. 저희가 참조를 했던 행사들은 GDC의 익스페리멘탈 게임플레이 워크샵이나 일본의 도쿄 게임쇼에서 열리는 센스 오브 원더 나이트
센스 오브
원더 나이트
원더 나이트 또 제목이
경탄의 밤
제목이 아주 낭만적인
하룻밤이라 생각나지? 음란막이
그런 게임들이 전 세계에서 출품작들을 봤는데 되게 기발하고 골 때리고
그렇죠.
막 실험적이고 이런 게임들을 받아요. 그런 게임들을 전시를 하는 행사인데 우리나라에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런 거 한번 만들어보자 라는 생각으로 만들었고 작년 7월에 전시를 했죠.
이게 좋은 거예요. 스타 개발자들이 우리나라에 없는 걸 만들어주세요. 부산의 게임잼도 김종환 씨가 좋네. 주도해서. 없던 거
시작만 그냥
하자고요. 놀라운 게 뭐냐면 이제 국내에서 어쨌든 이제 뭐 처음 여는 이제 그 게임 페스티벌이었는데 해외에서 출품자가 굉장히 많았다는 게 아주 놀라웠어요. 그 아무래도 이제 이 준비하신 분들이 또 해외에서도 인지도가 있으니까 또 그 영향이 있었지 않나.
되게 폴리곤에 기사가 올라가가지고. 어허. 그거를 보고 또 어디서 막 엔비디아에서 스폰서를 해주겠다고
네.
해주겠다고 우리가 얘기를
그 엔비디아 스폰서를 했는데 연락이 와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 작년에 이제 7월달에 OI에 직접 갔었거든요. 이제 그 쇼케이스 때 이제 다 받은 걸 이제 선정해서 했는데 가가지고 또 경품에 당첨돼가지고 엔비디아 실드를 제가 받아가지고 네. 이상해 게임기 당첨 운이 아주 센 것 같아요.
아직 한 번도 당첨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저는 옛날에 플레이스테이션 2도 네. 경품으로 당첨돼가지고
계속 설명 주시죠. 뭐 더 네. 하실 말씀은?
아, 뭐 그래서 작년에 한 전 세계에서 75개 작품 정도를 받았었고요. 반 정도가 한국에서 왔었고 반 정도는 외국에서 왔었고.
야.
그래서 전시를 한 14개 작품을 뽑아가지고 전시를 했는데 올해는 작년에는 한국 게임이 3개밖에 없었어요.
예.
네, 올해는 좀 더 많이 한국 게임을 뽑아서 직접 개발자가 현장에 와서 사람들이랑 소통하는 자리를 만들고 싶거든요. 그래서 많은 출품 부탁드리고 올해는 더 크게 더 멋진 장소에서 하려고 이제 계획 중입니다.
지금 현재로 올 보자. 1월, 2월, 3월. 1월, 2월, 3월만 해도 저희 인디라 쪽 페이스북에는 굉장히 많은 실험작들이라든지 새로운 작품들이 많이 올라오고 많은 분들이 홍보도 해주셨고요.
네.
그런 분들이 잘 다듬어서 다 같이 출품해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네.
그거는 홍보만 잘 되면 많이 들어올 것 같네요.
네.
이런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죠?
네. 기간은 언제부터 생각하시나요?
제가 한 지금 5월?
5월 정도 마감이 되겠네요. 그죠?
아니요. 그때 시작을 해서 한 달 동안 받고
네.
7월 중순에 또 페스티벌을 할 거예요.
그래서 외국 쪽하고 겹치지 않도록 해가지고 잘 타이밍을 맞추는 것도 좋겠죠.
한참 더울 때 하시네요.
네.
아, 작년 그 OI 때 이제 국내 출품작 중에 이제 선정된 작품 중에 하나가 좀 특이한 게 있었어요. 정치 게임이라고 해야 되나?
아.
네, 그 이제 그 돌격 공정선거 2010이라고. 아니, 그러니까 그 저기 막 안 그래도 이제 내년에 또 총선이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 인디 게임 개발자들도 뭔가 이렇게 좀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고 뭐 그러자는 분위기도 좀 있고 한데
투표 결과를 보니 압도적으로 목소리를 네, 내자고 나오더라고요.
네.
그 이왕이면 인디 게임 개발자답게 좀 게임으로도 이렇게 정치 게임을 만들어서
네, 이런 거 좋은 것 같습니다.
좋은 아이디어
네.
같아요.
좋은 아이디어. 네.
그 얼마 전에 뭐 인디라에서도 그 김맥스란 분께서 맥스 김 그분도 자기 의사 표시를 게임 메인 화면에다 이렇게 딱 표시하셨던 그런 경우도 봤었고요. 그런 거 굉장히 괜찮더라고요.
네. 저희가 이제 뭐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건 뭐 다른 문제라기보다는
탄압을 하니까
핍박받기 때문이죠.
이제 아주 직접적으로 우리가 이제 영향을 받는 건 이제 바로 이제 심의제도 때문이죠. 심의가 이제
예, 예. 예, 예.
그래서
잘 커가는 게임 업계를 이제 너무 잘 커가니까 이제 쑤시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꾸 말을 안 들으면 심의도 걸고 뭐 제재 규제도 만들고 국내에서 규제 없애겠다고 정부에서 맨날 말하지만 평균 뭐 2, 30% 매년 규제가 새로 생긴대요. 실제로.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그런 규제가 이렇게 강화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막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규제를 원하는 쪽에서 그만큼 이제 정치권에 그만큼 압박을 가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국회의원들도 이렇게 그걸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목소리 큰 쪽에 자꾸 이렇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그게 대체하려면 우리도 그 사람들만큼 우리도 목소리를 낼 건 내고 뭔가 우리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해서 좀 이렇게 압력을 가하셔야 돼요.
제가 페이스북에서도 적었는데 이제 국내 이제 TV 방송 같은 걸 봐도 클래시 오브 클랜 이후로 TV에 광고들이 게임 광고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네,
본격적으로. 네. 왜냐하면 이제 광고를 하면 수익이 그만큼 나온다는 게 클래시 오브 클랜으로 입증이 됐었거든요.
극장에서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게임들이 광고를 많이 하게 되고 매출이 뭐 몇백억씩 오르다 보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게임들도 TV 방송, 지상파 광고를 하기도 시작하기도 하고 뭐 거리 광고라든지 다양하게 광고 홍보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만큼 일반인들도 게임을 많이 즐기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저는 현재 게임 산업이 좀 더 본격적으로 뭐 정치적 발언이든 사회적 발언이든 요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인디 게임 쪽에서도 당장 뭐 간단하게 지원을 받는 것부터 규제 법안에 대한 이제 부당함을 외치는 거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 이제 TV 광고 말씀하셨는데 TV 광고가 이렇게 많아지면 제가 짐작인데 TV에서 더 이상 이렇게 게임을 욕하는 방송이
그렇죠.
없어지지 않을까.
그렇죠. 많아지면 많아지면
이게 시류기도 한데요. 올해 네. 주요 그 메이저 신문사들이죠. 경제 신문이든 메이저 신문사들에서 게임에 대한 호의전 기사를 연일 내기 시작했습니다.
네, 경제신문에서는 확실히.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를 앞다퉈서 이제 자극적인 기사를 썼는데 올해부터 딱 바뀌었어요.
최근에도 보면 이렇게 그 성과 인디게임 소개하는 기사가 네. 이제 경제신문에 실리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예, 지난번에도 언급을 했지만.
예. 얼마 전에 그 패션왕뚱도 TV 방송에 탄 걸로 알고 있고요. 뭐 중국에서 네. 그 캐릭터 상품만 뭐 100만 개를 넘게 출하했다고 말씀을 들어서.
아, 그분들은 워낙 그 되게 힘들게 고생하신 분들이어가지고.
네. 그리고 번외로 대만 갔는데도 그 라인 캐릭터가 많이 팔리고 있더라고요.
라인 캐릭터가.
아, 대만에도 라인이.
예, 예.
오호.
라인 캐릭터가 한국에도 인기 있고요. 물론
예, 예.
뭐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알더라고요.
예, 예. 거의 대만에서도 좀 알려져 있고. 그리고 인상 깊었던 게 이제 신라면이 웰컴 타이완 돼 있고.
아,
웰컴 타이완.
게임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게임은 정치다라고 아까 전에 그 세미나 같은 그 얘기를 하셨지만 본격적으로 이제 발언을 해도 되는 분위기가 왔어요. 어느 정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니까 이제 그 뭐 토론의 제목을 게임은 정치다라고 한 게 이제 말뜻 그대로 뭐 게임으로 정치를 하겠다는 뜻은 아니고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정치에 휘둘리지 않겠다.
그렇죠. 목소리를 높이겠다.
높여서 정치에 대해서 우리가 할 말을 하면서 우리의 이제 권리를 찾겠다는 뭐 그런 선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그건 그렇고 우리 네. 종아 씨가 나온 이유가 게임 홍보하려고 나오셨어요. 솔직하게.
그렇죠. 네. 네.
이 방송이 게임 홍보하는 방송인데 지금 저희가 빨리 말을 안 해주시면요. 끝없어요. 제가 잠깐 끊었습니다. 네. 그 룸즈 이번에 새로 나온 신작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네, 룸즈, 저희가 룸즈 후속작이라고, 후노 인터랙티브랑 저랑 핸드메이드기랑 합작을 해가지고 만들었던 게임이에요. 이제 뭐 아실 분들은 알겠지만, 더 맨션이라는 게임으로 언제였죠? 재작년에 10월에 모바일로 출시가 됐어요.
네, 저도 모바일로 즐겨봤습니다.
네, 어떻게 하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하게. 그 다른 게임을 딱 비교를 드릴게요. 그 캔디 크러쉬 소다 이번에도 나왔고 캔디 크러쉬 사가도 있지만 저는 그 퍼즐류 중에서 그 옛날에 박포장기라 그러죠. 묘수풀이 장기. 몇 수 안에 이걸 클리어하는 퍼즐류는 끊임없이 계속 반복을 함으로써 이제 학습을 하는 게임인데 요거를 횟수를 조정을 한다든지 하는 거는 굉장히 안 좋은 방법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것을 이제 수익화해서 만든 게임들이 퍼즐류 게임들이거든요. 그런 게임들은 보통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집중하려고 하면 그 크레딧이 한계가 있고 그럼 결제를 하게 돼요. 그럼 클리어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겠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밸런스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게임들이 크레딧을 자꾸 해도 클리어가 안 돼.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너무 랜덤성도 있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인터넷에서 공략을 찾아본다든지 아니면 뭐 꼼수를 쓴다든지 어떻게든 클리어를 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포기를 해요. 게임을. 그래서 저는 룸주도 이 소위 말하는 몇 턴 안에 클리어를 하는 요수풀이 같은 퍼즐인데 이게 과연 그런 수익 사업으로서 그걸 패키지화 하지 않고 뭐 확률 아이템을 쓴다든지 좀 더 쉽게 게임을 진행하는 난이도를 낮추는 아이템을 판다든지 하는 게 과연 적당했느냐에 대해서 저도 전에 강연했을 때 굉장히 공감을 했었거든요.
네, 적당하지 않아요.
그렇죠?
적당하지 않아요. 숫자가 보여주는데 그거는 뭐 누구나 다 앱앤이 가면 이게 얼마나 팔렸고 얼마나 벌었고 하는 게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제가 굳이 숫자 얼마나 얘기 안 해도 이게 돈 안 벌였다는 건 다 알 수가 있어요.
무한 크레딧으로 끊임없이 자기가 스스로 연구하면서 이제 퍼즐을 헤쳐나가는 게 이제 이런 요수풀이의 퍼즐의 묘미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부정적으로 봤어요.
또 그리고 캔디 크러쉬랑 본질적인 차이는 캔디 크러쉬는 기본적으로 랜덤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같은 판을 계속해도 뭔가 계속 다르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룸즈는 애초에 솔루션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구글 해보면 다 나와요. 그럼 돈 주고 살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애플에서 이제 또 전면에 한번 내세웠던 게 있는 게 인앱 결제가 없는 앱을 전면에 내세운 경우가 있어요. 이제 한번 사면 더 이상 결제할 필요가 없다라는 걸 한번 그 부각시켜주는 그런 걸 한번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강연을 한번 하셨죠?
네. 네, 룸즈는 어떻게 더 멘션이 되었나라는 피토하는 강의를 한번 작년 KGC에서 했었죠. 그때 사람은 별로 안 오셨는데 그때 오신 분이 기사를 잘 써주셔가지고
저는 굉장히 공감했습니다. 그 기사에 대해서 게임성이 이 수익성 사업 그 모델하고는 안 맞는 경우에 굉장히 재미가 떨어지거나 뭐 그런 경우가 있어서
네. 하여튼 네, 더 멘션을 스팀 버전으로 다시 출시를 하는 건데 그냥 그대로 내는 건 아니고 이상한
새로운 퍼즐 룰이 추가됐죠?
네, 퍼즐 룰이랑 새로운 레벨들이 추가돼서 컨텐츠는 한 150%로 되고 이상한 시스템 다 없애고 인애플 체이스 그리고 뭐 스토리 완결하고 스팀에 제작화하는 등 각종 작업을 해서 리마스터 버전을 올해 5월 1일에 나옵니다.
네, 패키지 형태의 이제 하나의 단일화된 작품으로서 나오는 게임들이 그렇죠.
트레일러를.
네, 트레일러 최근에 만드셨더라고요.
네.
저는 이거 음악 좋아요. 마음에 들어요.
예. 쿠노의 작곡가분이 아주 실력이 있으신 분이어서.
좋으신 분을 많이 알아서 그래요.
예. 네.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이 많으면 알아서 올라가잖아요. 물론 본인의 노력이 제일 중요하긴 한데.
이제
저는 이거 되게 히트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스팀 계정을 아직 안 가지신 분도 되게 많거든요.
네.
저 같은 경우도 스팀 계정이 없어요. PC 게임을 잘 안 즐기기 때문에. 근데 이걸 어떻게 만드는 게 좋을까요? 최근 들어서?
네. 만드는 게 좋죠.
만드는 돈 드는 거 없어요.
돈 드는 거 아니에요?
네, 전혀 없어요.
저를 그리고 하나를 사면 하나만 사는 사람이 없다는 격언을 깨닫게 되죠.
제가 왜냐면 콘솔 게임 위주로 하다 보니까 PC 게임을 잘 안 해요.
예.
그래서 PC 쪽에는 뭐 뭔가 가입한다거나 이러면 좀 귀찮아져서 그렇기도 하고. 근데 최근에 모바일 게임을 하고 인디라에 있다 보니까 그린라이트를 추천해달라고 하신 분들이 간혹 올라오시는데 네.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좀.
지금 사실은 이제 그 지금 국내의 문제가 뭐냐면 PC 쪽 심의 때문에 이제 이 국내 인디 게임들이 어떻게 좀 자기를 드러낼 공간이 거의 없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스팀을 통해서 이제 해외로밖에 이제 알릴 방법이 없는데 사실은 PC 게임이 인디 게임의 가장 중요한 토양이죠. PC 플랫폼이. 근데 이제 국내는 심의 때문에 그걸 못 하고 있다 보니까
이 유명해졌다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실제 개발자들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그 디그런이라고 하는 독일에서 게임을 만드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한국분하고 이제 연계를 해가지고 어필이죠? 그 대표분하고 해서 게임을 만드는데, 사운드가 굉장히 좋은데, 그 사운드를 공모 같은 걸 해가지고 받으셨다고요. 그러니까 인맥이 많다 보니까 자기가 만든 게임에 쓸 사운드가 필요한데 요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니까 사람들이 그걸 음성을 녹음을 해가지고 막 보내주신 거예요.
근데 그건 인맥이 아니라 만드는 사람의 능력이 좋아서 그런 거죠.
예. 근데 지금 이제 인디 게임들 같은 경우 이제 해외는 주로 이제 PC 게임이 중심이다 보니까 이제 주로 스팀이 주로 창구죠. 그래서 이제 스팀을 게임을 출시하려면 일단 스팀 그린라이트를 통과해야 되니까 이제 득표를 일정 수 이상을 얻어야 이제 그린라이트 되는데. 그래서 이제 해외 인디게임 개발자들끼리 우리 식으로 하면 품앗이
그렇죠. 네.
만들기도 하고 서로서로 투표해주자 네. 이렇게.
네. 뭐 좀 만들 때도 좀 네. 도움도 주고.
우리도 좀 그런 게 필요하니까.
그걸 자꾸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봐요. 개인적으로.
그, 아 인디를 안에서 스팀 계정 만들기 운동.
그런 운동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네. 뭐 돈 드는 것도 아닌데. 네.
정말 좋습니다. 네. 그런 거.
만들어 놓고 뭐 또 국내에 누가 스팀에 그린라이트 한다고 막 열심히 와서 투표해주고.
예. 계정 만드는 게 어렵지도 않아요. 예.
저 같은 분이 많을 거예요, 실제로. 아, 스팀 안 쓰시는 분들이. 예.
스팀? 응? 그럴 수 있죠.
왜냐면 스팀 하면 뭐 게임을 자꾸 사야 된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예. 시작을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죠.
근데 전 두 개를 샀어요. 문명이랑 투더문.
저는 많이 사는데요.
근데 저도 PC 게임을 많이 안 하다 보니까 안 사게 되더라고요.
저는 원래 이제 제가 스팀 계정 가지고 있고 이제 아들하고 공유를 하다가 최근 이제 아들도 따로 만들어졌어요. 또 이제
스팀에 이제 그러면 룽주2는 출시가 된 건가요?
아니요, 지금 스토어 페이지만 오픈했고요.
네.
출시는 5월 1일에.
5월 1일. 어우.
얼마 안 남았네요.
또 얼마 안 남았네요. 네.
홍보도 좀 하셔야겠어요.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될 텐데.
네, 뭐 아름아름 네. 하고 있어요.
아름아름 하시면 안 되고 네. 왜냐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뭔가 주변에도 후광이 비쳐야. 저는 그렇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히트를 쳤으면 좋겠고 개인적으로 퀄리티나 작품성을 봐도 히트를 칠 만한 작품이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전에 조금 플레이해봤는데 좋아요.
아니 저는 일단 그
재밌다와 좋은 게임에 전에 네. 한번 얘기를 하셨는데
아 그러면 재밌어요. 재밌습니다. 잘 만든 재밌는 게임입니다. 아, 너무 잘하시네.
그 1분짜리가 최근 건가요? 아니면 3분짜리가 최근 건가요?
1분짜리.
아, 1분짜리 최근 거구나. 아하. 예. 아, 트레일러가 아주 마음에 들어요. 트레일러도.
예. 그리고 앞으로 행보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그, 룸주2 현재 만들으셨으니까, 앞으로 차기작이라든지 이미 생각을 시작해야 될 부분 아닌가요?
그렇죠.
아, 뭐, 만들고 계실 것 같은데.
아,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사실 뭐, 룸주2도, 예, 유학 가면서 그쪽에서 학업을 하면서 만든 건데, 거기서 만들었던 것들은 또 제가 이전에 룸즈와는 전혀 또 달라요. 아까 스페이스 마이스트로 뭐 공개는 제대로 안 했지만, 완전 좀 아트? 게임 아트? 키넥트를 사용하는 그런 거고, 지금 또 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VR을 이용해서 별바라기? 별을 보는
오, VR 게임
VR로 만드는
별바라기
있어요.
우와.
그걸로 이걸 또 뭐 공모전을 해볼까 지금 미국인 친구랑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 역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걸 뭔가를 하고 계십니다. 역시
그럼 지금 영어를 잘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오큘러스 SDK 2를 가지고 계신가요? 어떻게
아니면 삼성 VR?
그거는 지금 오큘러스만 가지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그 삼성이 그
기어 VR
공모전을 공개했거든요. 그래서
오 괜찮은데요? 보려고. 오 별 보기 어떻습니까, 김동인님? 별 보는 거 좋아하세요?
네, 좋아합니다.
오 괜찮은 것 같네요. 좋아하신대요.
오큘러스랑 VR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알고 계시나요?
아니요, 잘 모릅니다.
버추얼 리얼리티라고 해서 가상 현실을 공간을 기계가 느끼게끔 체험하게끔 해주는 거야.
눈에 쓰고 그다음 네. 귀로도 듣고 눈앞에서 바로 펼쳐지는 그런 가상현실이라고
사람의 인지 능력이라는 게 시각, 청각에 크게 의존하거든요. 그래서 그 가상의 그 VR 기계를 쓰게 되면요. 공간 감각이라든지 지각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조차도 다 간섭을 받게 되는 게임인 거예요. 실제로 누워 있는데도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어요. 그 게임은. 그래서 그런 것 자체가 굉장히 여러 가지 용도로 쓰이기도 하거든요. 뭐 의료적인 용도라든지 병상에 누워 있는 사람이 VR을 쓰고 나서 그 산림을 이제 풀밭을 걷는 그런 느낌의 프로그램도 있고요. 실제로 의료용으로 사용된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VR이 현재로서는 차세대 뭐 기기나 플랫폼으로서 굉장히 각광을
궁극적으로 가면은 네. 소드아트 온라인 정도가 되겠죠. 네. 애니메이션 예.
거기와 이제 맞닥뜨리는 게 AR 쪽 아니겠습니까? 예. 이건 김상 교수님이 말씀을 해주시죠. 증강현실.
예. 증강현실은 이제 카메라에 잡힌 영상에다가 뭘
씌우는 거죠.
씌우는 거죠. 예.
투사해서. 예.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려면 일단 현재 영상이 어떤 건지를 다 자동으로 인공지능적으로 인식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야 이제 거기에 마치 실제 그 실사 영상에 원래 있는 물체 있는 것처럼 이제 가짜 물체를 갖다가
도시가 예,
네, 투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VR보다 AR이 좀 더 난이도가 더 높은 기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VR은 완전히 시야를 가리고 그냥 아예 전체를 가짜 영상으로 채운다거나
그렇죠. 가상의 네, 공간인 거고
네. AR은 이제 네. 실제 영상이 보이면서 거기다 네. 가짜 영상을 네. 더
현실의 공간에다 가짜 영상을
구글 글래스랑 네. 차이가 어떤 게 있나요?
아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그 MS에서 갑자기 벼락같이 공개한 그 뭐였죠 이제
홀로렌즈.
홀로렌즈라는 거, 예, 그게 이제 일단은 뭐 직접 경험해 보질 않아가지고 모르겠는데 일단 데모 영상으로 보면 정말 놀랍죠. 그래서 거기 이제 그냥 실내에서 자연스럽게 그냥 뭐 마인크래프트를 하는 모습 같은 거 그렇죠? 놀라웠죠. 그래서 예.
제가 생각에 그 구글 글라스는 조금밖에 써보지 않아서 그게 어떤 기능이 더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냥 허드잖아요.
네.
그냥 붕 떠 있는 내 시야 앞에 떠 있는
메뉴 창을 통해서 본다는 느낌.
드래곤볼의 스카우트랑 비슷한 거죠. 네.
근데 그 지금 홀로렌즈가 그 컨셉 영상으로만 나왔 보면은 일단 키넥트가 달려 있기 때문에 그 이 실제 공간에 있는 사물을 인식을 할 수가 있어요. 뎁스 센서로. 그래서 그 위에 그걸 인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위에 그거에 맞게 사물을 게임 안에 사물 게임이나 뭐 인터랙티브 익스피리언스 게임 안에 사물을 뿌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책상에 실제 책상 위에 뭐 마인크래프트 성이 있는 것처럼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게임업계에서는 증강현실과 가상현실의 두 가지 분야가 앞으로 차세대에 어느 쪽을 주도할지에 대해서 큰 관심사거든요.
합쳐지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요?
이거 홀로렌즈 같은 거 쓰면 이런 게 재밌을 것 같은 거예요. 전부 이제 다 쓰고 있으면 서로가 다 보이는데 이제 전부 슈퍼 히어로 복장으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막, 예. 그런 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게 실제로 동작하는 영상이 아니죠. 마이크로소프트 공개한 게.
그러니까 광고용 영상, 홍보용 영상일 수도 있으나.
예. 키넥트도 처음 났을 때 예. 그랬잖아요. 완전, 그렇죠. 완전 무슨 이건. 예.
굉장할 것 같지만 실제 시제품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죠. 퀄리티가.
네, 저는 그냥 누워서 즐기는 게 좋아요.
일단 뭐 그게 굉장히 이렇게 막 이렇게 미래적이고. 뭐 미래랄 것도 없고 이제 뭐 당장 오늘 닥쳐올 그런 막 대단한 기술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이제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결정적인 단점이 있죠. 예, 뭐 알다시피 이제 이게 멀미 같은 거 유발하고
네, 맞습니다.
어지럼증 유발하는 네. 문제가 이제 아직은 완벽하게 해결이 안 되니까 최근에 그 오큘러스 같은 경우에는 가장 최근 저기 시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걸 거의 완벽하게 뭐 99% 뭐 정도 이렇게 제거했다고 하긴 하는데 그걸 이제 직접 경험해 보지를 못해가지고
그게 네. 뭐 기계적으로 기술적으로 그런 멀미가 안 나도록 멀미가 나지 않도록 뭐 개선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 컨텐츠를 만들 때 멀미가 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해요. 디자인을 하는
불과 작년 2014 지스타 때 오큘러스 부스가 지스타에 입점을 했었죠. 그래서 굉장히 우리들에게 다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모르시는 분들도 그걸 보고 그 VR 가상현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도 했고요. 그래서 개발자분들이 VR 게임을 만들고자 하는 의지도 굉장히 강하세요. 근데 거기에 대한 장비 지원이나 이런 게 좀 비싸기도 하고 문제가 있죠, 실제로?
그렇죠. 그런 걸 이제 뭐 좀 이렇게
저희가 정부 쪽에 지원을 해달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장비 같은 걸 좀 이렇게
차세대 사업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런 걸 이렇게 쉽게 누구라도 이제 쉽게 이렇게 가지고 이제 만들어 볼 수 있도록
수많은 개발자들의 욕구를 정부들이 지원을 해주면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엉뚱한데 돈을 투자한다는 거죠.
뭐 건물 짓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런 데 돈을 쓰는.
저도 설문조사 할 때 계속 네. 오큘러스나 VR 좀 테스트 기기로 좀 갖다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이미 비맥이라고 부산에서도 핸드폰이나 맥북 뭐 스마트폰 타블렛을 빌려주는 곳이 있어요. 네,
제가 거기서 예. 테스트베드에 예. VR을 아주 좋죠. 충족해달라고 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예. 거기다가 이제 더 추가를 요구하면 되죠.
그렇죠. 예. 제가 설명을 드렸거든요. 예. 그리고 홍보를 열심히 했는데 방송에서도 드리겠습니다. VR 갖다 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별보기 게임하고 또 다른 거 있나요?
딴 거 지금은 딱히요. 글쎄요. 아직 뭐 공개할 단계는 말하고 다닐 단계는 아닌 것 같고
역시 뭔가를 준비하고 계신답니다.
한량하게 살고 있습니다. 야. 기다리면서
그런데도 나오는 게임이 많아요.
이게요 굉장히 바쁘게 뭔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나오는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게임은 정말 설렁설렁 하는데도 게임 한 달에 하나씩 출시하시는 분들도 있고 정말 너무 막 매여서 치여서 살면서도 몇 년이 돼도 게임 하나 나오기 어려운 분들도 계세요. 실제로
저 같은 경우는 후속작이 안 나오고 있죠.
아,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 게임을 만들어야 되는데
의욕이 없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냥 게임 안 만들고
마음이 콩밭에 가 계신 거 아닌가요?
엉뚱한데 뭐 정치 토론회 있는 데 나오고 있거든요.
아 근데 저는 그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정치 토론회 많이 참석해 주시면 네. 주목 저희
아 이거 그러니까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는 별로 썩 내키지 않는데 그냥
스포트라이트를 네. 대신 받아 주시는 거죠. 뭐
희생한다 생각.
욕 많이 드시잖아요. 감사하고 싶죠. 네.
그리고 그런 막간을 이용해서 저도 홍보를 하나 하자면 비주얼 노벨이 하나 출시를 하려고 하는데 글은 있는데 그림을 그리실 분이 없어요. 혹시나 지원하실 분이 있으면 연락 주세요. 그림.
예쁜 미소녀 잘 그리시는 네. 분들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이제 코니 아마란스라고 이제 또 비주얼 노벨 이미 출시한 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 번 뭐 말씀드리고 예, 예. 어떻게 김동윤 형은 좀 게임 좀 만드실 생각 없습니까?
네, 아 저는 게임 만들 생각은 없고 게임이 만들어진 곳에
이게 음성을 덧붙이는 거죠. 네.
음성 필요하신 분들도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미 섭외를 했습니다. 제가 오, 다음 좋아요. 자기 비주얼 노벨에
그렇구나. 네.
역시 좋은 방송이네요. 인데라 팟캐스트 서로 품앗이 해주는 방송.
아 그럼 저도 이제 차기작에는 뭔가 음성이 들어갈 수 있다면
아니 아니더라도 아니 그 최근에 게임 업계들이 드디어 사운드에 눈을 뜨기 시작했어요. 국내 업계들이 외국은 이미 사운드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게임에 대해서 그 반응성에 대한 사운드라든지 배경음악이라든지 근데 국내 업체들이 굉장히 사운드에 여지껏 홀대했던 경향이 있어요. 싸게 외주를 준다든지 근데 최근 들어서 게임들이 인기가 있는 게임들을 보면 대부분 사운드 관련돼서 굉장히 보강이 많이 된 게임들이고 그래서 전체적인 시류가 사운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크게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난달 인디나 부산 모임에서 세미나가 사운드 세미나였죠.
예. 그러고 보니까 그렇게 꼭 의도한 건 아닌데 사운드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스토리텔링이었죠. 그래서 그렇죠. 그동안 어떻게 보면 게임 쪽 기술이 너무 시각적인 거. 그래픽에 너무 집중돼가지고 발전해 왔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한계에 왔어요. 이미 이제 어떻게 다 와버려가지고 이제 더 뭐 발전할 것도 없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싹 리바운드 됐다 해야 되나? 이제는 뭐 그렇죠. 끝까지 와봤으니까 이제 다시 끝이네? 그러니까 이제 아직 그 극한점에 도달을 못했을 때는 좀 더 발전시켜 발전시켜서 다음에 어떻게 더 멋있는 영상이 나올까? 막 그게 아주 중요한 영역인데 지금 이제 이미 다 와봤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거기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러면서 그래픽에 대한 수용폭이 굉장히 넓어지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아주 옛날 구닥다리 이렇게 막 레트로 픽셀 게임. 그래픽에서부터 아주 사진 그래픽을 그냥 뭐 하나의 그 예술적인 그 표현 방식의 선택으로 지금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전에는 그래픽이 더 좋은 게임이 더 나은 게임이냐 이렇게 얘기해지는
거예요. 야, 이거 다들 신나셨네. 좀 더 얘기해 볼까요? 그 룬즈2가 실제로 대단한 게임이 뭐냐면 퍼즐 게임임에도 불구하고 스토리라인이랑 사운드를 굉장히 보강한 게임이죠. 그렇죠.
자,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앞으로 게임의 중요한 요소는 시각적인 것보다 사운드와 스토리텔링이 더 중요해지는 시대가
작년까지만 해도 뭐 모바일 게임들이 뭐 컬렉션이라든지 가챠라든지 이런 거에 위주로 육성이라든지 이런 거에 중점을 뒀다면 올해부터 주류가 좀 바뀌기 시작했어요. 다시 패치 게임의 스토리텔링이라든지 이런 사운드가 보강된 게임들이 점점 나오기 시작했어요. 뭐 쉽게 말하면 뭐 넥슨의 슈퍼 판타지워 같은 경우에는 서먼 나이트처럼 택틱스 RPG 계열의 시나리오를 추가해서 이제 모바일로 CBT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VR이다 AR 이런 게 주목을 받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 이제 모니터에 표현되는 시각적인 기술로는 끝까지 다 와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그러니까 뭐 눈에 쓴다든지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자, 스토리텔링 작가가 다시금 주목받는 시대가 오고 그리고 사운드 관련 전문가들도 지금 다시 인정을 받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여태까지는 정말 홀대받았던
그렇죠.
계층이거든요. 사운드 관련 전문가들이. 그리고 굉장히 부족하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 지금 대학에 대해서 막 이렇게 그 평가하는 부분에서 크게 실수하고 있는 게 뭐냐면 조금 있으면 결국 예술이나 인문학 쪽이 굉장히 중요하게 될 텐데
인문학 지금 예술인데 지금 공학을 강조하고 네, 있단 말이에요. 참
공학은
말도 안 된다는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다 기술이 사용 평준화 돼가지고 뭐 이제 좀 막말라가지고 개화소나 그런 기술을
가르쳐야 돼요. 학교에서 대학에서
그래서 누구나 그런 기술을 갖다가
철학과
그냥 쉽게
예술을
활용할 수 있게 되면 네. 당연한 얘기로
일본이 왜 사운드 기술이 높았냐면 80년대 게임이 발전을 하면서 게임 시장에 가요계라든지 밴드계 사람들이 콜라보레이션 해가지고 외주를 작업을 하면서 게임 사운드가 80년대부터 뭐 재즈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음악들이 게임 사운드에 접목이 됐어요. 그래서 80년대 게임들도 90년대를 거쳐가면서 게임 사운드가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근데 그 애니메이션의 발전도 연관이
예,
있죠.
그렇죠. 예, 그렇죠. 한국은 이상하게 게임이 음악하고 따로 가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았어요.
사실은 이제 제가 이제 90년대 몸담았던 미즈네 같은 경우에는 그 나름대로 이제 그 가요 쪽에 또 유명하신 편곡자분이 이제 그 미즈네의 게임 음악을 많이 참여를 해주셨어요. 이제 이거 아마 일본의 그런 예를 보면서 이제 좀 선도적으로 했는데 그렇게 빛을 별로 못 봤죠.
게임 네. 음악 하면 요구르팅이죠.
요구르팅도 있고 DJMAX의 그 황성재 씨라고 작곡가 뭐 이수영 씨라든지 신승훈 씨라든지 그 타이틀 앨범 프로듀싱을 하신 분이 그 퍼스트 키스라고 하는 그 DJMAX 클래식하이 에디션의 간판곡을 또 만들어서 대거 히트를 하고 해외에서 굉장히 인기를 얻고 최근에 또 그 소녀시대의 써니가 솔로 앨범 발표할 때 다시 리메이크를 해서 퍼스트 키스를 냈던 이런 경우도 있어요. 해외에 다시 막 반짝반짝 반응이 오더라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성우를 예전부터 많이 기용을 했었었는데 한국은 성우 기용이 거의 없었잖아요. 최근을 빼면은. 그래서 성우가 있으면 음악이나 노래도 같이 이제 발전을 하더라고요. 게임에서는.
사운드에 대해서도 예. 이제 주류 시장으로 접어드는.
게임 음악 하나 들려드릴게요. 예. 이거.
좀 크게 들려주십시오.
아, 이건 아닌데. 광고요.
요것도 유명한 노래예요. 예,
유명한 노래죠.
예. 이 노래 좋아요.
예, 좋은 노래죠. 예.
Be my baby.
특히 발전.
아, 참. 이 노래 지금 현재 직접 부르는 게 누구냐. 아.
걸그룹들도 부르는 것 같은데
인디 걸그룹이
네.
네. 이건 무슨 음악인가요?
정부 홍보용 게임이에요. 이게 90년대 중반에 이제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무궁화 위성을 통신 위성을 처음 발사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홍보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게임을 만든 거예요.
약간 미디스러움과 오케스트레이션이 합쳐진 음악이군요. 뭔가 좀 묘한데요?
묘하죠.
네. 약간 게임음악 같으면서도
뭔가 포지션이 어정쩡해요.
네, 어정쩡하네요, 조금. 게임음악이라는 게 엄연하게 전문성 있는 음악이거든요, 네. 게임 분야도.
뭔가 웅장할 것 같으면서도 미디가 그런 음악이
나오는 아, 조금 음원이 조금 짠 맛이 납니다.
이게 90년대 중반 중반이죠.
아 제가 최근에는 바빠가지고 이제 인디라 쪽에 사운드 관련 이제 글을 안 올리긴 하는데 굉장히 사운드가 중요시되고 있고 게임 만드는 게 쉬워진 것처럼 사운드도 요즘은 좀 더 만들기 편해졌거든요. 시퀀서 같은 프로그램이 되게 편한 게 많이 나와서 예. 공부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게임 쪽에 사운드를 하면 인터랙티브 사운드를 더 중요한데 그런 쪽으로도 많이 하나요 요즘에?
거의 통짜배기 다 하죠.
F모드를 이런 걸 쓰는
그런 거 뭐죠?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설명해 주십시오.
사운드 엔진 중에 하나입니다.
사운드 엔진 중에 하나예요.
그거는 보통 무료로 쓸 수 있지 않나요? F모드는
그럴 거야, 아마.
예. 네. 일단 무료인데, 예. 뭐 하려면 돈 내야 돼, 그럴
뭐, 거야. 뭔가 하려면 돈을 내야 되는데, 그냥 뜨려면 일단은 무료로 알고 있고요. 예. 근데 요즘에도 아직 업데이트가 되고 있더라고요, F모드 같은 네. 경우도.
예. 유니티랑 잘.
예. 그래서 사운드가 3D 게임으로 가면 3D 사운드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주인공을 기점으로 해서 주인공 뒤에서 사운드가 나면 뒤에서 소리가 들려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운드가 계속 발전을 해왔어요, 그 엔진도. 그래서 음원 위치랑 사운드, 리스너 위치가 있어요, 듣는
그렇죠.
사람 위치를. 이런 것들을 프로그램적으로 다 지원을 해야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코코스 DX 엔진도 이제 그동안 이제 단순 모노 그냥 사운드로 출력하는 엔진을 가지고 있다가 이번에 3.0 버전에서 이제 3D를.
대규모 업데이트를 했죠,
하면서 엔진도 새로운 걸 추가했어요. 이제 3차원이 지원되니까 사운드도 3차원 사운드가
돼요. 스테레오를 벗어났죠, 게임이.
예.
사운드 쪽에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엔진 분야도 이제 점점 무료화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대중적으로 다가왔고, 자, 이제 스토리텔링이라든지, 사운드라든지, 게임성이라든지, 어느 정도 다 쉽게 접근성이 갖춰지지 않았습니까? 게임을 네. 제작하는 것?
그래픽적으로 한계가 어디서 볼 수 있냐면은 사진보다 그림이 더 멋져요.
그래픽이. 그렇죠.
네. 그래서 대학에서도 네. 이제 게임 쪽 관련 강의를 하실 때 기술적인 분야보다는 주로 뭐, 글을 쓴다든지, 음악을 만든다든지, 그림을 그린다든지, 요런 쪽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그 요즘 이제 재미난 게 말하면, 색칠하는 책, 이런 책이 막 베스트셀러가 되고, 네. 뭐, 손글씨 책, 배우기 책, 네. 이런 책도.
기술력의 극한은 이미 왔었거든요, 네. 뭐.
이제는 그 디지털 기술의 극한을 사람들이 다 겪어나고 보니까, 이제는 뭐, 식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반대로, 직접 아날로그스럽게 사람이 손으로 하고 했던 걸 다시 이제 되돌아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뭐 3D 기술력을 갖춘 영화 전에 김성 교수님도 말씀했지만 저랑 그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 굉장히 멋진 화면 사운드를 보여주지만 그렇죠. 스토리가 너무 지루하다 보니까 영화가 재미가 없는 거예요.
저는 안 봅니다.
예. 근데 똑같이 3D 애니메이션임에도 불구하고 뭐 빅히어로라든지 그렇죠. 뭐 겨울왕국이라든지 이런 거는 시나리오를 중점적으로 이제 사운드와 함께 이제 보여주기 때문에 굉장히 감동을 주거든요.
그리고 관객도 많고요.
예, 똑같이 예. 3D예요. 그래픽은. 근데 그게 얼마나 철학적이고 감성적인 부분을 담느냐 아니면 단순히 시각적인 자극적인 흥행만을 위해서 만드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게임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감하십니까? 김동현 양.
네, 공감합니다.
저 자꾸 핍박받고 있어요. 주변 분들이 김동현 양한테 지금 분량 안 준다고. 저를 욕하지 마십시오. 김동현 양이 지금 여기 이 입담 센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하실 수가 없어. 그죠?
네.
이건 제가 어떻게 하실 수가 없죠. 김동인 님이 앞으로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예.
네.
예.
아니, 이제, 여기 다들 이제 인디게임 개발자들이니까, 이제 포지션이 유저 입장에서, 네. 뭐 이렇쿵 저렇쿵 말씀 많이 해주셔야 돼요. 사실.
야, 그러면 트랜스포머랑 네. 겨울왕국, 어느 쪽이 재밌나요?
당연히 겨울왕국이
그렇죠. 재밌어요. 역시 스토리와 그렇죠. 음악이 있는.
근데 그 스토리라는 것도 영화나 애니메이션에서 스토리를 전달하는 거랑 게임에서 전달하는 거는, 전혀 방식이 달라야
예, 예.
하겠죠. 왜냐면 게임에서 그냥 몇몇 게임이 그렇듯이 막 그냥 스토리 그냥 컷신만 줄줄 장착 해버리면 그건 게임이 언어로 스토리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 그 디오더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번에.
네, 맞습니다.
플스4에 나온 그 게임이 그 게임과 영화의 경계선을 모호하게 걸치고 이번에 출시가 됐었군요. 디오더 1886인가?
네, 근데. 네.
뚜껑을
열어보자 뭐 기대만큼 아니었다는 평이 많은 것
그게
같아요.
뭐냐면 영화가 70% 게임이 30%예요. 거의 최신 기술력을 가지고 그렇게 만들었는데 이게 찬반이 되게 극명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 스토리를 게임 내에 가장 잘 접목한 게임의 예로서는 저는 뭐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게임이지만 하프라이프.
장비를 정지합니다.
하프라이프
그걸로 유명하죠.
하프라이프는
아이고,
정말 내가 어떤
우리 틀렸어.
액션 영화에 직접 주인공이 돼서 네. 그 영화 속에 직접 들어가서 막 이제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네. 이번에 뭐 NC에서 만들었던 스토리 헬퍼를 제가 한번 깔아봤는데
네,
좀 실망스러웠어요. 그게 이제 뭐 플롯을 알아서 잡아주면은 이제 그걸 알아서 어느 정도 잡아주고 여기서 이제 글을 쓸 수 있게 해준다라고 생각했는데 거의 그냥 영화 스토리 요약이 나와요. 이 여기에 맞는 플롯은 이 영화에서 어떤 스토리가 있더라. 그 이런 식으로
그냥 스토리 뱅크에 가깝네요.
그냥 영화 스포일러예요. 그냥
게임에서 본격적인 영화적인 스토리를 구현했던 게 콜 오브 듀티랑 바이오쇼크로 저희들이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보면 영화와 게임의 경계선이 그 당시 때는 막 모호해졌다라고 막 얘기를 많이 말았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역시 경계는 엄연히 존재한다고 봐요.
예. 사실은 이제 예전에 어드벤처 게임 장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스토리가 중요한 역할을 했던 장르였고, 그 액션이나 대표적으로 FPS 게임 같은 경우는 스토리하고 좀 무관한 장르였는데, 사실은 FPS 게임의 창시자인 존 칼만은 그런 얘기까지 했었죠. 게임에서 스토리는 포르노 영화의 스토리랑 다를 바 없다.
그게 극명해요. 그게 찬반 논란이 그것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그 본인도 부정할 거예요. 그 말을 철회할 거예요.
그래서 뭐 GTA 퀘스트에 대해서도 GTA 같은 경우 퀘스트가 사람들에 대해서 뭐 조정을 한다든지 그 게임에 몰입하게 만든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GTA에 몰입이 안 돼서 좀 더 스토리가 있는 동화적인 게임이 몰입이 되거든요.
그리고 스토리가 있는 게임들이 보통 그 사물이라든지 이런 쪽에 의미가 부여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더 몰입이 쉬워요.
그 관점이 있더라고요. 그 플레이어가 그 캐릭터에 몰입하느냐 아니냐에 대해서도 굉장히 찬반 논란이 많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관찰자 시점으로 게임을 하거든요. 저는 게임 캐릭터가 저 자신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 실제로 게임 캐릭터가 자신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MMORPG 나 이런 걸 보면 자기 캐릭터가 죽으면 화를 내 막 내가 죽은 것처럼. 근데 저는 그 캐릭터가 죽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거든요. 거기에 대한 이제 논문들도 많고 논란들도 많아요. 실제로
그런 부분에서 제가 이제 언급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스토리를 어떻게 보면 가장 잘 전달한 매체는 전통적인 소설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소설이 그 스토리를 잘 전달한다고 느껴지는 이유는 많은 부분을 독자의 상상력으로 메꿔야 하기 때문에 바로 그 상상력 이 그 스토리를 갖다가 더 매력적으로 만들어주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오히려 왜 좋은 소설을 갖다가 영화로 만들었는데 영화는 꽝이다 그런 경우 많고 마찬가지. 그래서 근데 이제 게임이라는 건 또 인터랙티브 매체로서 그 사용자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스토리라는 걸 갖다가 이제 그 원래 전통적인 소설에 그 사용자가 상상력을 덧붙여서 스토리를 즐기듯이 이 게임이라는 것도 그 스토리가 들어갈 때는 그런 부분 인터랙티브 하니까 이제 상상력이 됐던 유저 역할을 많이 넣으면서 어떻게 스토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세미나에서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며칠 전이었죠.
제가 세미나를 못 들어가지고
그때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피자 사러 갔다 옵니다.
거기 말뚝이 하나 박혀 있더라도 이 말뚝에 대한 스토리가 있다면 달라 보여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어떤 영웅이 와서 여기 말뚝을 박았더라. 그런데 이 말뚝에 대해서 어떤 역할이 있고 이러면은 지나가더라도 그냥 안 봐지거든요. 그런데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말뚝이 여러 개 박혀 있다 이런 거는 게임하고 전혀 연관이 없어져 버리는 거라서 이런 하나의 디테일함이 살아 있을 수 있게 되거든요. 게임에서 그 만약에 어디 동상이 서 있더라 그냥 동상이 서 있네라는 것보다 여기에 대한 이 마을에 대한 역사라든지
배경 스토리
배경 스토리가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애착이 가게 되거든요. 사람들이.
그래서 각 지역별로 설화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자기 동네 설화다라고 막 싸우는 경우도 있어요. 지역별로.
그러니까 그러면은 게임을 만들 때 어떻게 되냐면 만드는 사람들끼리도 협업이 잘 돼요. 아 여기는 뭐 꽃감이 그 유명한 곳이다. 그러면 상징물도 꽃감으로 세울 수도 있고 사람들이 알아서 이거 다 지시하지 않아도. 근데 이런 게 없으면은 좀 중구난방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 스토리 때문에.
지금 다들 너무 신나셔가지고 처음에 분위기하고 다르게 지금 너무 신나셔가지고 다 좀 달리시고 있는데 지금 여기 현기증이 나요. 지금 제가 여기 아니, 그, 부스가 더워서
좀 더워요.
다음번에 요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한번 다 같이
많이 얘기를 하면 좋죠.
얘기를 하면 좋고 거기에 관련된 분들 게스트 또 모셔보고 얘기를 하도록 하고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김종아 씨 뭐 말씀 한 마디 듣고 이제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뭐 하실 말씀 없습니까?
아 갑자기 무슨 말씀을? 네,
홍보.
아 홍보는 충분히.
아 홍보 충분했습니까? 네. 앞으로도 뭐 나오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어떻게?
아 뭐 불러주시면 가겠습니다.
언제나 부릅니다.
아 그래요.
김동현 형은 어떻습니까?
네 다음 할 때 스토리텔링 할 때 좀 더 많은 공부를 해서 와가지고 많은 말을 할 수 있도록.
오프닝 멘트, 엔딩 멘트 어떻습니까? 요번에 또 너무 부담을 가지셔가지고 네. 이게 방송이 부담을 가지기 시작하면 못해요. 준비를 하라고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부담이 너무 되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간략하게 무한의 계단 음악으로 그냥 즉흥적으로 땜빵을 했거든요.
잘 어울리는데요? 원래 듣게 네. 하는 거 아니에요?
아, 이건 보통은 이 시그널을 안쪽에서 네. 따로 붙여야 되지만 개인적으로 여기서 바로 틀었습니다. 왜냐? 100만 다운로드 축하해요, 이것도.
그렇죠. 네.
그리고 개인적으로 뭐 추천하실 게임 있으면 한 번씩 해보는 것도 좋은데 전 항상 개인적으로 밀어드리는 게임 있어요. 그 구글의 최근에 저스티스 빵빵이라고 경찰관이 이제 악당들을 때려잡는 간단한 액션 게임인데 이게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그래서 신사력을 높일 수 있는 예, 언제나 충만한 그런 게임이 있기 때문에 저스티스 빵빵 한 번씩 해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사력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아, 분이 계세요.
저도
아, 신사력인 게 어떤 거냐면요. 남자들은 일반적으로 예쁜 여자를 좋아한다. 요런 겁니다.
변태력이라고 읽으시면 돼요.
아, 변태력은 아니죠.
비슷해요.
네, 약간 그 이성 간에 남자는 여자를 좋아하고 여자는 남자를 좋아하고 요런 뜻입니다. 네. 그리고 저스티스 빵빵 괜찮고요. 그다음에 제가 항상 밀고 있는 우리아나라고 하는 회사의 에일리언스타. 요번에 앱스토어에도 올랐더라고요. 원래 구글에만 올랐었는데 앱스토어에도 올라왔기 때문에 그것도 지켜봐 주시고요. 저한테 그 페이스북으로 쿡쿡 찔러주시면요. 제가 홍보해드리거든요. 우리가 지킬 고향도 제가 홍보를 그렇게 해서 해드린 거고요. 저한테 많이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유명한 게임들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는 한국 게임은 아닌데 좀 오래된 게임이에요. 그 RGB 익스프레스라고 그 트럭으로 짐을 전송 운송하는 건데 뭐 이건 한번 해보시고요. RGB 익스프레스라는 게임이 있어요.
계속 트럭만
네, RGB 익스프레스라고
계속 운전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요 그런 유로 트럭 같은 거.
아 유로 트럭 아니에요? 아.
그 약간 옛날 빵구차 같은 느낌?
그 탑뷰로 해서 그 경로를 자기가 지정하면 돼요. 트럭 여러 대를. 그러면 그 경로에 따라서 짐을 정확히 싣고 나오면 다음 판으로 넘어가는 그런 게임입니다.
간단한 퍼즐 게임, 예. 길찾기의 퍼즐 게임. 예. 뭐 또 추천해 주실 작품 없나요? 그럼 오늘 여기서 뭐 이 정도 마무리하도록 하죠.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에 4월에는 좀 더 알찬 방송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 말씀드렸던 해외 인디 게임 페스티벌 관련해서 현장 방송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